미올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24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정보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34분께 평양 순환 비행장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고각 발사 형태로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6,200km 이상, 거리는 약 1,080km로 탐지됐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이 신형 ICBM 화성 17형이라면서 최고 고도는 6,000km로 1,100km를 날아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도시마 반도 서쪽 150km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ICBM을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한국군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합동 지혜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실사격에서 현무2 지대지 미사일 한 발과 에이테킨스 한 발, 해성2 함대지 미사일 한 발, 공대지 제이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에는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또 원인철 합참의장은 폴 라케머러 한미연합사령관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북한군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태세를 격상한 상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 시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지를 위해 광장에 집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째를 맞아 어제 수도 크이우에서 영어로 진행한 화상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세계인들에게 광장과 길가로 나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목소리가 전해지도록 해달라며 사람, 자유, 평화, 우크라이나가 중요하다고 외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앞서 요청한 전투기나 최신식 방공체계를 받지 못했다며 전차와 대함체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를 지구상에서 없애고 파괴하려는 시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한 지 한 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지도부를 상대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의 화상회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무기를 포함해 효과적이고 무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로 진격하던 러시아군 선봉지상부대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저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어제 크이우 중심가에서 북동쪽으로 약 20에서 30km 떨어진 지역에 있던 러시아군 한 부대가 55km 부근으로 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이우 중심가에서 15에서 20km 떨어져 가장 가까이 위치한 또 다른 러시아 부대는 방어태세로 전환을 했다며 현재 진격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에 큰 성과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대해 공세를 펴면서 러시아군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러시아가 지금까지 1200대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당한 마리우폴의 경우 장거리 미사일에 집중 폭격당했으며 일부 러시아 지상부대들은 시내에서 교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러시아군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사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약속한 무인기와 대항공기 체계 등 8억 달러 상당의 추가적 군사 물자가 하루나 이틀 뒤에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 자제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옌스 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4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무산됐던 중국 법안과 대북 제재를 연계하는 조치가 상원에서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활동에 그동안 알려져 왔던 정찰총국 외에도 통일전선부와 국가보위성이 개입하고 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7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들어 연이어 무력 시위를 감행해온 북한이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했다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후 2시 34분께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최고 고도는 약 6,200km 이상, 거리는 약 1,080km로 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각발사로 쏜 이 미사일은 신형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앞서 이 미사일이 신형 ICBM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최고 고도 6,000km로 1,100km를 날아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도시마 반도 서쪽 150km 해상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20일 오전 평안남도 숙천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도 두 차례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동일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기종을 쏘아 올렸지만 발사 직후 공중 폭발했습니다. 앞선 세 차례 발사는 궤적이 ICBM보다 짧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발사했지만 이번처럼 ICBM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건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이로써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선언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4년 만에 깼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후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20일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해 사실상 ICBM 발사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갈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명백하게 자신들의 ICBM 능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능력뿐만 아니라 미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거가 있고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준중거리 궤적으로 신형 ICBM을 발사했을 때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그러나 두 번의 발사가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성능시험 발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모라토리엄은 사실상 이미 파기됐고 이번 발사로 북한이 공식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마 북한이 내일 이제 ICBM 발사로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북한이 뭐 실질적인 모라토리엄은 파기됐지만 내일 관영 매체를 통해서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중 전략 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조된 미러 갈등 국면에서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ICBM 발사 시점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정권 교체기라는 불안정한 상황도 도발의 호기로 삼았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새로운 정부도 실험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의 대응에도 상당 부분 어렵게 만드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모호한 시기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선 두 차례 ICBM 성능시험 발사 당시 분석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사전 경고를 했음에도 북한이 보다 명백한 방식으로 ICBM 도발에 나섬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대응해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24일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현무2 지대지 미사일 한 발, 전술용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한 발, 해성2 함대지 미사일 한 발, 공대지 합동 직격탄 두 발을 발사해 즉각적인 응징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추가 제재라는 건 제약이 있고요. 결국 예고한 대로 한미연합훈련의 정상 개최, 그다음에 야외 기동훈련 실시, 그다음에 전략자산의 화에 있는 비온비나 B-52H를 한반도로 출격시키는 블루라이트 훈련의 재개, 이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북한이 일단 모라토리엄을 깬 이상 향후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에 떨어뜨리는 ICBM의 정상각도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적인 대형 도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무산됐던 중국 법안과 대북 제재를 연계하는 조치가 상원에서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에 포함하려는 시도인데 최종 의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2일 중국 견제 목적의 하원 법안, 미국 경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최초 발의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미국 경쟁 법안은 지난 2월 초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상원 본회의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슈머 대표가 제출한 수정안에는 하원 법안에 포함되는 것이 무산됐던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 하원에서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법안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세측이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이번에 슈머 대표의 수정안에 포함되면서 부활한 겁니다. 상원의 수정안에 담긴 이 조항은 영김 의원의 수정안과 동일하게 중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슈머 대표의 수정안 3234조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가능과 선박 간 환적 등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중국 기업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을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원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과는 별도로 상원에 수정하는 중국의 악성 행위에는 북한 정부에 대한 불법 원조와 교역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행위를 다루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미국의 대북제재법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제에서 러시아와 여러 차례 연합공중훈련을 포함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증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상원 수정안은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 증진과 일치된 목적을 갖고 도전과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동맹국 간 외교 경제 안보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정안은 특히 한국과 관련해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과 공동의 위험 대처에 관한 역할을 명시한 미한 상호 방위 조약 3조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당국이 반입이 금지된 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사실이 최근 공개된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대북 제재 품목이 여전히 공식 석상에서 발견되고 있어 의문이 제기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김 위원장 주변에 놓인 미국의 델 컴퓨터 모니터 약 50대도 함께 찍혔습니다. LCD 혹은 LED로 추정되는 이 모니터들은 모두 동일 제품인 듯 후면 중심 부분에 델사의 로고가 박혀 있으며 화면 앞쪽 아랫부분에도 선명하게 델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또 모니터들은 책상 아래쪽 컴퓨터에 연결돼 있었는데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역시 델사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4년 미국 사업가에 의해 설립된 델은 개인용 컴퓨터와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본사는 미국 텍사스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북한 등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체 독자 제재를 시행 중이며 유엔 안보리도 컴퓨터와 각종 기계류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델 컴퓨터가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고 또 별도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델 컴퓨터의 북한 반입은 모두 제재 위반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보도 사진에는 델 모니터 속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작한 소프트웨어 윈도우 7이 구동 중인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반입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현재 BOE는 미국 델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북 제재 품목이나 반입이 금지된 사치품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0년 BOE는 북한 매체들이 미국 어도비사의 포토샵 7.0 혹은 포토샵 CR6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사진을 편집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당시 발사 현장에선 일본의 소니사가 제조한 텔레비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 중인 마히바흐나 메르세데스 벤츠, 렉서스 등 고가의 차량도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에서 차량 퍼레이드를 벌였던 지난 2018년에는 여러 대의 신형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평양 번호판을 달고 있는 모습이 촬영됐으며 또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CF모토사가 제작한 오토바이 CF650G 여러 대가 북한 호위부대에 의해 이용되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를 통해 사치품 금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3년 추가 결의를 채택하면서 사치품 목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고가의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군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평양에서 발견된 오토바이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발견된 가장 값비싼 사치품은 요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영국제 요트인 프린세스 95MY가 북한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400만 달러에서 최대 600만 달러에 이르는 이 요트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제조된 모델로 전 세계에서 총 21대밖에 팔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은 2014년 마식령 스키장에 관련 사치품을 들여왔는데 여기에는 이탈리아와 캐나다, 오스트리아, 중국 등의 업체가 만든 제설기와 케이블카, 스노우모빌 등이 포함됐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활동에 그동안 알려져 왔던 정찰총국 외에도 통일전선부와 국가보위성이 개입하고 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필요에 따라 다각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이버 해킹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는 북한 정권 내에서 주로 대외 첩보 활동을 벌이는 정찰 총국 외에도 다른 조직들이 동시에 사이버 해킹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맨디언트는 23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주체를 통틀어 라자루스라는 이름의 단체로 종종 지칭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자루스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찰 총국 외에 통일전선부와 국가보위성도 사이버 해킹 활동에 관여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맨디언트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필요에 따라 새로운 사이버 활동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융통성과 탄력성이 있다면서 이 조직들 간의 기술이나 전략, 악성 소프트웨어가 중복되는 건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 통일전선부는 한국을 공략해 북한 정권에 유리한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며 한국을 대상으로 친북 관련 서술을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사이버 부대는 한국 내에 친북 성향 단체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온라인에서 한국 이용자들의 아이디를 해킹하거나 6만 8천여 건에 달하는 북한 선전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위성의 경우 북한 정권 내에서 독립적으로 대간첩 또는 방첩 활동을 벌인다며 2012년부터 사이버 해킹을 벌여온 북한 해킹단체 APT-37의 활동이 국가보위성의 목표와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과거 APT-37이 해외 합작 투자 협력사나 탈북민과 탈북민 지원단체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단체를 공략해왔다며 최근 다른 해킹단체 김숙희가 비슷한 공격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APT-37의 역할이 김숙희로 옮겨졌거나 두 조직이 통합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숙희가 정찰총국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5국인 대화조정국 산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외에 다른 주요 해킹 조직은 정찰총국 내 제3국인 해외정보국의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는 110연구소와 템프허 및 APT-38, 안다리엘 그리고 325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10연구소는 중국의 북동 지역에서 합작회사나 무역회사 이름을 내세워 활동해왔으며 템프허밋의 경우 2013년 이후 전 세계 정부기관이나 안보, 통신, 금융기관 등을 노리는 활동을 벌이며 통상 라자루스의 행위로 일컬어지는 활동을 해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안다리엘은 주로 외국의 군과 정부 인사를 주로 노렸지만 북한 정권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범죄 활동도 벌였으며 2021년 1월 이후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325국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정보를 캐내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325국의 경우 북한의 다른 해커 조직 내에서 활동하던 개인들이 일부 옮겨와서 활동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첩보 활동만 벌이는 것에서 벗어나 탈북민이나 정부, 언론, 가상화폐나 금융기관을 노리는 활동으로 넓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해킹 활동과 관련해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OE 뉴스 김양규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온 대북 경제유엔은 연료로 쓰이는 실제 유류 제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 등 비연료 제품만 합산해 보고한 정황이 있습니다. 공식 자료만 놓고 보면 중국이 북한에 원유나 휘발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올해 1월과 2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국 정부의 정제유 공급량은 1월과 2월 각각 1299.16톤과 755.65톤으로 총 2054.81톤입니다. 통상 유엔 안보리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혹은 항공유 등 구체적인 정제유 품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중국 등이 보고한 총량을 톤과 또 이를 배럴로 환산한 수치로 기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BOA가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의 종류를 중국 해관총서 자료와 비교, 확인한 결과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 제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올해 1, 2월 북중 무역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윤활유 270.837톤과 윤활유용 기유 74.22톤, 윤활 그리스 10.15톤, 석유 역청 1699.6톤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국제상품분류체계, 즉 HS코드가 27로 시작하는 유류 관련 제품으로 이를 모두 더한 양은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것과 동일한 2054.81톤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달인 지난해 12월에도 대북제재위원회에 144.78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도 이 기간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윤활유와 파라핀 왁스, 석유 역청을 더한 양과 같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도 북한에 수출된 윤활유와 석유 역청의 총량은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정제유 공급량 1047톤과 동일했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중국 정부가 그동안 보고해온 정제유는 모두 윤활유와 윤활유 관련 제품, 그리고 아스팔트의 주 원료인 석유 역청이었을 뿐 실제 유류로 사용되는 휘발유 등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정제유의 종류를 휘발유와 등유, 경유, 잔유, 액화 석유가스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실제로 윤활유와 석유 역청 등 비유류 제품만을 북한에 수출했고 이를 그대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은 공식적으로 휘발유 등 일반적인 정제유 제품을 일절 공급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은 정제유와 별도로 단둥과 신의주 사이에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서도 북한에 연간 50만 톤에 이르는 원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역시도 자체 해관 총서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식 자료만을 놓고 본다면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원유와 휘발유 등 실제 연료로 볼 수 있는 유류 제품을 북한에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해왔지만 북한이 공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얻는 유류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북한 남포 등 유류 항구에는 최근까지 유조선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최근까지 줄곧 대북 유류 제공량을 매월 0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이 보고한 대북 유류 제품에도 사실상 정제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에 유입되는 정제유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실제 정제유 반입량을 누락시키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유엔에 의해 허용된 약마저도 공식적으로 수출하지 않는지 또 이를 자체 무역 자료에 기재하지 않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 still doesn't explain why the Chinese, at least officially, export as much as the cap allows, and they haven't, according to their.
브라운 교수는 일반적으로 정제유는 등유와 경유, 휘발유를 의미한다면서 이는 북한이 많이 소비하고 필요로 하는 3대 유류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품목은 중국의 수출 자료에 기입되지 않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중국의 보고문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려온 관행 또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북제재위원회는 톤으로 보고된 이들 제품의 총량을 배럴로 환산하는데 여기에는 고체 형태의 석유 역청도 포함된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유류 반입량을 보고할 때 구체적인 유류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톤으로 된 총량만을 전달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BOA는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와 미사일 개발 등 군사 협력을 재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불법 무기 거래를 한 전력이 있는 양측의 현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군사협력 재개 가능성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에 불법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얀마 군부와의 군사협력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스콧 데리어 국장은 지난 1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관련 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이 버마 측에 무기 판매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북한과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무기 거래 선택지가 줄어든 미얀마 군부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 매체인 아시아타임스는 23일 미얀마 군부 동향을 감시하는 양곤의 한 독립연구기관을 인용해 북한과 미얀마의 군사협력 의혹을 다소 구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곤의 한 독립연구기관은 북한과 미얀마의 군사협력이 지난해 군부 쿠데타 이후 다시 시작됐으며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미사일 등 미사일 개발이 양측의 주요 협력 분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국으로 알려진 미얀마 국가 무기공장 여러 곳에서 공동연구와 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시아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프로젝트의 원자재 대부분은 미얀마에서 생산되며 일부는 중국을 통해 북한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북한 전문가들이 설계와 생산 분야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러시아와 다른 군사장비 제공자들은 현금 거래를 원하지만 북한은 물물 교환에도 항상 열려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현금이 부족한 양측의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가 제기한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협력 등의 재개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미얀마는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아웅산 국립묘지 폭탄 테러 사건으로 인해 1983년부터 2007년까지 약 24년간 공식 단교 상태였지만 전통적으로 우방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2007년 수교를 재개한 이후 미얀마 군부 고위 장성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군사 분야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양국의 군사협력 문제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미국 등 서방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2010년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과 버마의 군사적 협력이 영내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Growing concerns about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Burma, which we take very seriously.
당시 오바마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단절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요구사항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1년 출범한 미얀마 민간정부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양측의 군사협력은 지속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2013년 미얀마 군 관계자 2명과 기관 2곳을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에 무기와 관련 장비를 제공한 7개국을 지목했고 여기에 북한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영기업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지난 2016년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기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에 재래식 무기와 관련 물품을 이전하고 북한 요원들을 미얀마 국방산업국 시설들에 파견했습니다. 또 2017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벌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위원과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에게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 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북제재 위반 사례로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다중로켓 발사기와 지대공미사일, 탄도미사일 체계를 들여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 미얀마 민주화 활동을 벌이는 버마 캠페인 UK는 군부 쿠데타 직후인 지난해 3월 북한을 비롯해 일본, 인도, 중국, 러시아 등 13개를 거론하며 미얀마 군사훈련과 협력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얀마 군부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재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 미얀마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한 미사일 판매나 기술 이전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현실적인 상황과 전례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be realistic. When North Korea is looking for foreign reserves,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정권 유지를 위해 외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도 이란과 리비아 등의 미사일 관련 기술을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미얀마 군부와 실제로 무기 거래를 한다면 미국 정보당국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과거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과의 거래도 미국 정부가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확산과 밀거래 상황을 오랜 기간 추적해온 브루스 백톨 미국 텍사스주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불법 해외 무기 거래가 주로 국제적인 왕따 국가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o pariah states, right? Iran, Syria, nations in Africa, Cuba even.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이란, 시리아, 쿠바 등과 무기를 거래해왔으며 미얀마는 최근 군부 쿠데타로 인해 다시 왕따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게는 탄도미사일을 판매하기 쉬운 고객이 된다는 의미이며 미얀마는 이에 관심을 보여왔고 실제로 과거 북한으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백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또 미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에서 관련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의회 등과 같은 공개석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밀정보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북한 당국과 코로나 백신 지원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한에 혼합 백신을 들여보낸 유니세프는 추가 물품 반입 기회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 당국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23일 밝혔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와 코백스는 신종 코로나 접종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22년 국제 접종 목표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고려에 따라 백신이 북한에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백스는 2022년의 필요를 기반으로 해서 백신을 배정하는 쪽으로 이동했다면서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백신은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재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을 결정하면 향후 배분 계획을 통해 북한에 계속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코백스는 북한의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와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령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시노백 백신은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재배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실제로 북한에 전달된 백신은 없습니다. 코백스는 올해 정한 새로운 방침에 따라 북한에 배정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배정했습니다. 23일 기준 북한에 배정된 백신은 지난 1월 13차 신종 코로나 백신 배분 계획에서 배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800회분이 전부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두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북한 주민 모두가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6천만 회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북한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니콜라스 클로터벅 제네바 주재 네덜란드 1등 서기관은 북한이 백신 접종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의료진 등 모든 인력에게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허용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마지막 주 북한에 혼합 백신 29만 6천 회분을 전달한 유엔 아동기금은 북한에 추가 물자를 보낼 기회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23일 최근 북한에 반입된 백신의 검역 진전 상황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격리와 소독 과정은 북한 당국이 관리한다고 설명하고 최근 검역소에 전달된 백신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당국과의 협의 아래 필수적인 추가 인도주의 물자를 북한에 들여보낼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달 마지막 주 화물 열차를 통해 혼합 백신 29만 6천여 회분을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해당 백신은 방역시설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연방상원 외교위원회가 다음 달 7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국무부 최고위급 외교관인 경력대사로 이르면 5월에 한국에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에 지명된 필립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2일 공지를 통해 다음 달 7일 골드버그 지명자를 비롯해 캐럴라인 케네디 주 호주 대사 지명자, 메리 케이 로스 칼슨 주 필리핀 대사 지명자, 마크 네이선슨 주 노르웨이 대사 지명자 등 4명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맡고 있는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달 11일 주한 미국 대사에 공식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골드버그 지명자가 볼리비아와 필리핀 주재 대사를 거쳐 2019년부터 콜롬비아 주재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미국 국무부의 최고위급 외교관인 경력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 UN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내면서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채택된 UN 대북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북한의 전략물자 밀반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글린 데이비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앞서 VOA에 골드버그 지명자가 대북 제재 관련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앞서 VOA에 골드버그 지명자가 미국 외교가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며 그의 지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다음 달 7일 인준청문회가 끝나면 표결을 통해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며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본회의로 넘깁니다. 상원 본회의에서도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대통령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인준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골드버그 지명자를 주한 미국 대사에 임명하게 되는데 이르면 오는 5월쯤 한국에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물러났고 현재 크리스 델코소 부대사가 대사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자 미국 장관 중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습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은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23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체코 출신 유대계인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공산 정권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지비그뉴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 밑에서 일했고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엔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클린턴 정부 1기 시절인 1993년에서 1997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 2기 시절인 1997년에서 2001년까지 제64대 국무장관을 지내며 미국의 첫 여성 국무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직설적인 화법에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미국의 유럽 중시 정책을 펼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확장과 동맹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또 발칸반도의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해 외교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확산 억제를 추구하며 전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와 미북 관계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2000년 7월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계기로 백남순 당시 북한 외무상과 회동해 미북 고위급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0년 10월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인 조명록 차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윌리엄 코원 국방장관과 함께 조차수를 회담하고 미북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했습니다. 미북 공동 코뮤니케는 한반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종식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미 국무장관 방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양측이 서로 상대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으며 북한은 미사일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조명록 차수의 미국 방문 직후인 10월 23일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당시 미국 강요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만나 미북 정상회담 문제와 함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미국에 돌아온 뒤 미국 국내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2018년 저서 파시즘에서 북한의 존재는 권력이 너무나 소수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집중됐을 때 발생하는 비극의 추가적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일성을 북한에서 신과 다름없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신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북한의 파시즘은 가족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한 연합 군사훈련 전면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준비된 외교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인 북송사업 피해자는 VOA에 크게 실망했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23일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엔, 미화로 9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권유 행위와 유치 행위로 나눠 각각 기각하고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북한 정권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제1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지난 2018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북한의 북송사업과 관련해 피고, 즉 북한 정부가 조총련과 함께 또는 조총련을 통해 북한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선전에 의한 권유를 해 이 원고, 즉 북송 피해자들이 북한 상황에 대해 오판해 북한에 가겠다는 결단을 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권유 행위가 일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만 북한의 제1한인 국내 유치 행위에 대해선 시기와 장소, 형태, 목적을 달리할 수 있어 일련의 모든 행위를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일본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1한인들의 유치 행위 장소가 일본이 아닌 북한이며 이런 행위가 권유 행위가 끝난 1984년 뒤에 지속돼 권유 행위와 다르며 북한 정권이 이들의 출국을 전면 금지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일반 출국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논리입니다. 원고인 제1한인 북송 피해자들은 북송 사업에 대한 권유와 유치, 북한에 억류돼 자유롭게 출국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모든 과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불법 행위라고 밝혔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둘로 나눠 유치 행위는 각하한 겁니다. 아울러 일본 법원이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 권유 행위에 관해서도 북송 피해자들이 일본으로 돌아온 후 생활 기반이 마련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13년에서 17년 동안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방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 권리 존속기간인 20년의 제척기간, 즉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승소를 내심 기대했던 원고 측 북송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한 제1한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23일 VOA에 대성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성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황당했죠. 솔직히 말해서. 황당해서 나는 정말 이 문제 정사 안 되면 나는 내 자식들하고 손자들을 살아서 못 만난단 말이에요.
17살이었던 1960년에 홀로 북송선에 올라 북한에서 43년을 산 뒤 탈출해 2003년 일본으로 돌아온 가와사키 씨는 변호인단과 피해자들이 앞서 재판부에 북송사업은 모두 하나로 연결된 범죄 행위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했다며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청년이 경기한 북한 지상낙원설이요. 뭐 어쩌 여러 가지 감원지설을 그 젤동판대에 침투시킴으로써 젤동포들이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 북한 내에 도착한 날부터 일본에서 간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국외에 내보내지 않는 상태가 오늘까지도 지속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범죄가 한 가지 범죄를 연결된다는 조건에서 이 재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속여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후에 이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는 일이 벌어졌지 그게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패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날 재판을 직접 참관한 일본의 민간단체 노펜스의 송윤복 부대표는 BOA에 북한 정부를 일본 재판에 회부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소의 판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북한 정부가 일본 국가 내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을 비건인으로 일본 법원에 세워서 재판을 할 수가 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거 처음이에요.
재판부가 북한과 조총련의 북송 사업을 불법 행위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할 전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립해 북한 인권 개선과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오가와 하루이사 도쿄대 명예교수도 23일 BOA에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일본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게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弁護士たちは、の評価は、
오가와 교수는 또 재판 과정에서 제1한인과 그들의 일본인 부인들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에 속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된 것과 다름없다며 다만 변호인단은 재판 후 자신에게 북한 정권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과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제1한인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됐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이 북송사업을 납치와 강제실종 범죄로 분류하면서 25년간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은 93,340명으로 여기엔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적십자사의 지원 속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은 북한 정부의 지상낙원이란 선전에 속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민간단체인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사이키 히로아키 대표는 앞서 BOA에 일본 주류사회에선 북송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고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간부들이 일본 공산당과 연대해 사회주의 혁명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귀국자들에게 동정심이 적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이 사안에 관한 일본 정부의 관심과 해결 의지를 촉구했지만 주로 일본인 납북자 사안에 전념해온 일본 정부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인 북송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고 측 후쿠다 겐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항소 계획을 밝히면서 재판소가 원고들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수용했으면서도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북송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항소 재판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령이고 병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참가 못했어요. 세 명만 참가했어요. 이제는 얼마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만 북송 사업의 부당성이 다 밝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자식들도 내 손자들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간다면 단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우리는 이거 돈이나 변상 받자고 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로 고향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 아파치 추장 코치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882년 3월 24일 독일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로베르트 코흐가 베를린에서 열린 병리학 학술대회에서 결핵균 발견을 발표합니다. 결핵은 예부터 인간을 괴롭혀온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를 지배했던 아슈르 바니팔 왕시대에 만들어진 점토판을 보면 잦은 기침과 창백하고 차가운 피부, 피가 섞인 가래 등 결핵의 증상을 묘사하는 문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6천년 전에 죽은 이집트 미라에서도 결핵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결핵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질병이지만 그 원인인 결핵균이 밝혀진 것은 1882년 3월 24일 로베르트 코흐에 의해서였습니다. 독일의 의사였던 로베르트 코흐는 괴팅겐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866년에 졸업한 후 여러 지방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일어난 1870년에는 야전 의사로 복무했습니다. 1882년에 결핵균을 발견하고 1885년에 콜레라균을 발견했으며 1890년에는 결핵 진단용 시약 투베르쿨린을 만들었습니다. 1885년 베를린 대학교 위생학 교수로 임용됐고 1891년에는 전염병 질병연구소 소장이 되어 1904년까지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트 코흐 박사가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년이 지난 1982년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이 3월 24일에 세계 결핵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1603년 3월 24일 영국을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에 올려놓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1533년 영국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부인 앤 불린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6명의 왕후를 두면서 궁정 암투와 후계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생모이자 헨리 8세의 왕후였던 앤 불린은 엘리자베스가 2살 때 간통죄로 사용됩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25살에 왕위에 올라 1603년 3월 24일 69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4년간 독신으로 살며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처녀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할 당시 영국은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 등 종교 갈등과 경제 불안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신은 한 분이라며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또 유럽을 주름잡고 있던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했을 때 스페인을 무찌르고 영국을 당당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단호한 결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연 엘리자베스 1세. 처녀왕 엘리자베스 1세는 1603년 3월 24일 69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